네, 우리는 고넬료 그리고 또 고넬료와 함께 이제 만나게 될 베드로 이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다른 인종, 다른 생각, 또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가 정오에, 그러니까 이제 12시죠. 오늘날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쭉 읽은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네 줄이 달린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꽤큰 이제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네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중에 나는 것들, 이세 가지의 종류의 짐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그 안에 가득 잠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려와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베드로에게 이걸 빨리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절대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의해서 거부가 되어진 부정하게 여겨진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 전통에 의해서 성장했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먹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제 이런 음성이 또한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이나 이어지고 이제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결국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그 음식을 유대인으로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구약에서 이런 짐승들과 음식은 부정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음식들이, 이러한 짐승들이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이 율법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살고 있었던 구약의 신자들은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복음 사건 이후에 신약의 신자들에게 이러한 음식들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십자가가 이 율법을 완성한 거죠.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이방인과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중간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그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사건을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이러한 복음의 하나됨을 인지하고 또 그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고넬료의 이방인의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 그룹을 하나로 묶어내는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계속해서 나누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결국은 하나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의 이 담 그리고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죠. 이 계급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 세대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인과 또 유색인종인가 백인 이 둘의 이 인종의 문제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복음은 당시에는 굉장히 레디컬한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요즘 바라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좌우가 갈라져 있어요. 극심합니다. 남북이 갈라 있고 또 지역과 지역이 갈라져 있어요. 정말 여러 갈래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게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이 모든 갈라져 있는 분열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만이 이 통합을 이루는데 저는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되어져서는 안 돼요. 결국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그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이라는 이 숫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숫자죠. 그죠? 베드로가 세 번 동안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 그 음식을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이라는 이 숫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사용했던 숫자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떠한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고유한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통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 이번에 이 담임 목회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할 때 이 중요한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하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어떤 말씀을 좀 주시는 편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제 담임 청빙으로 올 때 정말 의도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한 말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본 게 아니었는데 그냥 자던 와중에 누워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함을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의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의아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우리 44절을 볼까요? 비슷한 패턴이 44절에 나옵니다. 44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였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부어졌다, 임재하셨다. 왜 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19절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련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2,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16장 12,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들 너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진리를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져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늘 인정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